저는 참 신기한 게, 5분 전도 아니고 2, 3분 전까지 이게 절반밖에 안 찼는데 시간 되면 다 어디서 와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금방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일부러 모니터를 잘 봐요. 비었어. 저게 2, 3분 내에 찰까? 근데 나와보면 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오늘 하필 또그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이면서 제목도 아주 불편한 제목이죠.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 물리적인 무너짐도 징후가 있죠. 징후가. 지진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쥐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닌다든지 또 바닷가에 그 해류들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사람의 감각으로는 캐치가 안 되는 특별한 징후들이 사실은 있죠. 그러다가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이제 터질 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고 경고를 보내시고 징후를 보이시죠. 해서 그 사회 기능 속에 이 경고 기능이 마비가 되면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도 그런 신뢰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고 기능이 마비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을 당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윗이 너무너무 잘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그림을 봐왔습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곳곳에서 절절마다 보여요.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음식하는 분들은 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는 더울 때 판별이 됩니까? 식었을 때 판별이 됩니까? 금방 답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도시락이 맛있는 도시락인지 아닌지를 진짜 그 맛은 더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식었을 때, 음식이 식었을 때, 아,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아니다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기계하고 달라서 또 인성과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약해서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때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바닥을 칠때 정말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절정기에 맞이한 위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추함이 다 어떻게 폭로가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이었죠.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이 참 재밌는 게 고대 전쟁을 공부한 분들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때가 봄입니다. 해서 겨울에는 서로 휴전을 해요. 아, 이 겨울인데 춥기도 하고 우리 돋다 싸우자. 봄 되면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출전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시기적으로는 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항상 이때는 막 커다란 국가 조직이 아니니까 고대 사회니까 국가래야 왕들이 직접 항상 싸우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원래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아, 우리도 좀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이는 왕이 있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제일 앞에 서서 좀 진두지휘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좀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모압 그리고 블레셋 모든 국가들이 다 다윗 손으로 넘어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그 조문단에 대한 오해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봤죠. 지금 그 암몬과 전쟁을 벌이다가 겨울이 되어서 쉬었어요. 그리고 해가 돌아와 이제 왕들이 다시 봄이니까 우리 지난해 싸우던 거 계속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을 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다윗 왕이 암몬에게 그 부왕이 죽었죠. 그리고 아들 하눈이 왕이 됐는데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조문단을 뭘로 오해를 했습니까? 스파이로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거지나 억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국가가 사실은 다윗이 광야 시절 도망 다닐 때 전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복수극을 벌려요. 그리고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암몬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왕이 죽자마자 갑자기 일단의 군사들을 보내서 조문단이라고 들어오니 스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스파이 아니냐? 다윗이 지금까지 하는 짓으로 봐서 이것도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아주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중동 볼기를 자르고 수염을 깎아서 치욕을 안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이다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막 잘 이루어지고 있던 때 해가 바뀌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는 때인데 여기 뜻밖에도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37명의 정예 부대의 장군들을 앞장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죠. 왜일까요? 이때는 이미 다윗과 함께 그의 군력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뭐 다른 나라처럼 다윗이 직접 왕이 되어서 군대 앞에 진두지휘를 안 해도 그 밑에는 아주 지략가 요압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특별히 또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직접 칼에 피를 묻히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죠. 그런 거 보면 이런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했어야 옳았을 텐데 모든 걸 준 까닭에 그것으로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절정을 향해 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한가한 실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는 그냥 왕궁에 머물러서 소위 그 중동 사람들이 잘 자는 시에스타, 아마 낮잠을 저녁 무렵까지 주무셨던 것 같아요. 간간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예,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거는 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생이 좀 고달픈 게 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달파 보세요. 죄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어딜? 지금 앞에 닥쳐진 거 헤쳐나가기도 근근한데 무슨 죄질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있고 시간 남고 돈 생기면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너무 없다고 댕댕거리지 마세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아, 이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그런데 돌아보면 진실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너져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미 다윗은 그의 눈이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 둘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옥상에서 그만 못 볼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신으로 모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구나 이런 상황은 만날 수 있겠죠. 다윗만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과 너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여기서 만납니다.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통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죠. 만약 이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으면 눈을 질끈 감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옳았어요. 아, 이거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옆에 신하들도 있었을 테니까 자리를 좀 옮기게.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때 그의 나태함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까닭으로 영적으로 서서히 붕괴음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본문 하나를 좀 볼까요? 자막을 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사건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엔 다윗의 이 범죄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서서히 이미 징후가 있었습니까? 서서히 이미 무너지는 징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좀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이 어법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가 아니라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어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대상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누가? 지금 다윗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알아보도록 한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대신해서 나가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를 부하가 갖고 왔어요. 그 어법이 이 여인은 손대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라는 암시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어법 속에. 그런데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이게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려면 몰래 밤에 어느 왕처럼 변장을 해서 이게 골목골목을 살살 가서 살짝 어떻게 하든지 이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정보원이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어떡합니까? 데려오라 그럽니다. 무서운 거죠. 자, 이게 뭐의 위험성이에요? 절대 권력의 위험성이에요. 이미 이 죄는 노출이 될 정도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신부름 한 사람만 지금 몇 명입니까, 전부?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 사람이 신부름을 합니다. 다윗이 혼자 살살 가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직접 손대지 않고 계속 사람을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신부름을 시킵니다. 뭘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악한 나쁜 죄가 뭐냐 하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그 죄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올가맺는, 서서히 잡아먹는 그런 행위가 가장 악질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종교인들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서서히 올가매어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이 눈앞에 갈등을 일으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이건 언젠간 드러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무슨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다윗의 이 죄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4절.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무슨 기간이었죠? 부정한 기간이었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레위기 속에 여인의 한 달에 한 번씩 걸리는 생리 기간을 얘기합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표현이 왜 성경에 암시되고 있을까요? 첫째는 죄라는 놈의 집요성입니다. 죄. 죄는 우리 영혼에 한번 착근이 되면 거머리 같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개울가에서 놀다가 거머리 물려본 적 있나요? 저는 어릴 적에 그 거머리에 물려본 적이 있어요. 이 거머리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해요. 그 해삼 줄여놓은 것 같아요. 해삼. 그게 이 종단지 같은 데 붙으면 손으로 잡아떼도 이 흡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에 겁이 나니까 왕 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떼는 방법이 있어요. 형들이 고무신 짝을 벗어다, 그땐 다 고무신들 신고 다녔으니까 고무신 벗어가지고 거머리를 붙어있는 걸 이제 때립니다. 그러면 아프죠. 그 죽으라고 봅니다. 근데 그제야 이 거머리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 그냥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이놈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물려보세요. 이놈은 반드시 피를 보고야 떨어집니다. 아주, 그래서 악착 갖고 질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 거머리 같은 놈 그래요. 거머리 같은 놈. 죄가 그래요. 죄는 절대, 특별히 이런 음욕의 죄는 들어오면 그냥 떨어지질 않아요. 피를 보고 떨어져요. 무서워요. 지금 자기에게는 생명 같은 부하예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간음이라 그랬어요. 간음. 간음은 죽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맛이 간 상태에서는 지금 콩인지 팥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죄가 한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영적인 문제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완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마비가 돼 있어요. 그 거긴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나방 같아요. 그 불빛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 불나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굴러 막 달려들어요. 이 벌거지들이. 여름에 그 불 켜놓으면 거기 막 밤에 막 콩 볶는 소리가 나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거기 달려붙는 거예요. 그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죄가 꼭 속성이 그래요. 불빛만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요. 이 정욕의 죄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젊을 때 어떤 경건의 연습과 흔적을 내 영혼 속에 새기고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그 기간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죠. 아니 남편도 없겠다. 이제 손 털고 깨끗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있다가 기막힌 보고 하나가 들어옵니다. 성경을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의 임신은 바로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임신이라는 것을 일부러 변증해 주는 기록이에요.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부정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거 누구 아입니까?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닐 거고 다윗의 아입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서서히 열어놓는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네가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다윗의 죄를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국방부 장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주 다윗이 비열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죄의 덫에 걸리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죄는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그의 아내 임신시킨 것을 덮기 위해서 급하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 휴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있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의 표현이죠. 발을 씻으라. 그리고 뒤에 음식물이 줄줄이 따라 들어갑니다. 마음껏 먹고 취해서 오늘 며칠 좀 회포를 풀다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태중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지 그때 무슨 DNA 감식을 해볼게요. 어떡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의학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니까 날짜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런데 이 햇사람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황송해서 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회포를 풀고 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왕궁 문에 부하들과 함께 자고 일어납니다. 이걸 나중에 이 장군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는가 추적했던 정보원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아니, 집으로 안 들어가고 성문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던데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항상 죄는 집요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죄는 끝장을 봐야 끝이 납니다. 다윗이 더 무서운 짓을 하죠. 성경을 보십시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신비할 정도의 경건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절묘한 얘기를 하나 기록해냅니다. 다윗과 의도적인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이에요. 그건 다윗의 부하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는 짓이 더 이상 사내로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을 계속 음모를 꾸며나갑니다. 근데 반면 우리아는 신비할 정도의 경건을 유지합니다. 여기 언약궤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 그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고백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궁궐 안에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전쟁터로 다시 보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다.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제는 뭘 먹입니까? 진탕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혹 이자가 마음이 동해서 집에 하룻밤쯤 들렀다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 이 우리아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진술처럼 다윗의 사악을 드러내는 하나의 대조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진짜 남자로서는, 왕으로서는, 주군으로서는 하기 힘든 무서운 짓을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전선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우리아 손에 들려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16절. 시작. 몇 절 읽으셨어요? 아, 15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전선의 요압 국방부 장관에게 이 우리아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 들려진 내용이 뭐예요? 이자를 제일 험한 전방에 배치를 해서 적의 총탄에 맞아 죽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아는 자기 목숨을 음해하는 내용이 이 편지에 들어있어요. 모른 채 왕의 신하니까 왕의 심부름으로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넌지시 갖다 줍니다. 여기에는 아주 인간의 더러운 음모가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요압이 이 왕의 음모를 은근히 편들어주고 눈감아줍니다. 요압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압이 왕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왕 편지를 들고 온 우리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 아무래도 보직 발령을 좀 해야 되겠다. 새로. 어디가 좋으냐 하면 너 청파동 쪽으로 배치를 해라. 하마.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청파동 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청파동은 가장 최전방입니다.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총탄은 비오듯 서로를 향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결국 음모대로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그렇게 우리아는 청파동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었어요. 이제 다윗의 범죄의 원인이 되는, 염려의 원인이 되는 장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19절 다 같이 시작.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차마 20절은 제가 못 읽겠어요. 그러나 순서가 저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 다 같이.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 던짐에 그가 맷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시작.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 둘을 쳐서 송문하기까지 미쳤더니.
이르되 23절 맞나요? 24절 죄송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말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우리아가 죽었구나. 뭐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의 아내를 범한 죄인의 속성이에요. 칼이라는 게 뭐 눈이 달렸냐?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내심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죽음에 관한 보고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서 이 11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하고 마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을까? 그가 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회개했어요. 근데 과연 회개가 용서의 이유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회개해야죠.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을 열어보십시다.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자, 5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데를 열왕기를 이상하다 이 구절이 아닌데 하면서도 지금 역대하 21장 지금 이 시간이 되면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자, 5절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네. 다윗의 후손들 중에 아주 악질들이 많았어요. 지저분한 인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끊어내질 않아요. 처단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삶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향해서 뭘 약속하셨죠? 너희 집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것을 다윗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므비보셋에게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가 하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푸르르게 신앙의 기계를 드러내고 신앙인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에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양들 틈에 양을 치고 가지고 있는 거래야 돌멩이 몇 개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역사를 무너뜨렸고 골리앗을 거꾸로 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인식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기도 속에 항상 누구의 약속을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성품을 걸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주옥 같은 시를 기도 속에 펼쳐내지 않습니까? 나단의 책망 앞에 그는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속에 펼쳐지는 생은 다윗이 직면했던 위기만큼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달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달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또 한 주간도 오직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 화면을 통해 또 집사님의 보고를 통해 나누었던 재난 땅은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긍휼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기적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대로만 우리를 처벌했다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없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덮어주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그런 긍휼에 붙들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고꾸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다면서 기도합니다. 주여.